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7장의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복된 소망교회 이 단상, 이 강대상이 좋은 것은 높이가 낮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딴 데를 가면 이러고 이렇게 그래서 뭘 하나 좀 받쳐야만 이게 근데 저희는 이게 낮아서 올라갈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누가 만들었는지 참 이 쇼다리들을 참 고려해서 잘 만들었다 이러는 예,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이런 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이제 그 통치를 위임받은 그런 어떤 군인이면서 정치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 통치하에 있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한 사람이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와 또 갈릴리 지역과 또 그 위쪽 지역 이런 지역이 이제 나뉘어 있었는데 누가복음 3장의 1,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제 그 어떤 정치 지형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4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그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 우리가 보통 가이사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로마가 점령한 그 각 지역에 이런 통치자들을 이제 이렇게 임명해서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유대 지역 이 유대 지역에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임명을 받아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치자로 임명을 받아서 이 속국의 관할 지역에 이렇게 이제 임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이제 주민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거두고 또 그곳의 치안을 유지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빌라도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일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라는 곳은 당시에 로마 속국 중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기 쉬운 좀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되어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만 혼자 가고 가족은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아내는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 아내를 같이 데리고 이 지역으로 부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전임 총독들은 이 어떤 형태로든 이 유대인들이 형상을 만드는 걸 금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그 로마의 깃발을 들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에까지 진격하는 일들을 삼가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그본 진영을 뭐 가이사랴가 됐든지 어디 그 외곽에 이렇게 이제 주둔을 시키고 이제 그 깃발에 그 어떤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이런 것들을 들고 막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입성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빌라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로마 군대의 이 본영을 예루살렘까지 진입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서 거의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목숨을 막 불사하고 난 죽어도 나 이런 걸 허용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빌라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가 성전 보고에 있는 그 돈을, 그것을, 이제, 원래는 성전 보고에 들어온 돈들은 성전 관리를 하는 데에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도시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뭐 수로공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사를 하는 데에 이제 그 자금을 이렇게 이제 쓴 것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쓰긴 썼는데,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반발을 샀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빌라도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를 죽였다는 이야기죠.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일부를 죽였던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혈 폭동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렇게 잘 화합하지는 못했던 그런 총독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역사적인 문서 중에서 이제 소위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신문하는 그 과정,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과정과 예수님의 그 처형과 또그 이후에 부활의 과정까지를 이렇게 좀 자기 고백적으로 쓴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글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걸 빌라도 보고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정말 빌라도가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위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읽어는 봤는데, 그 내용에 우리가 기초해서, 물론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그 빌라도가 썼다고 우리가 이게 확신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략히 종합해서 이야기할 때, 빌라도라는 이 사람은 자기 고집이 대단히 세고 또 독단적이고 또이 성격이 강한 그러한 소유자로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유대인들의 정서를 배려하지 않아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샀던 그런 로마의 군인이면서 정치가였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예수님의 실제 사역 기간에는 사실 빌라도와 예수님이 직접 대면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나누고 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빌라도가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심문하는 과정에서입니다. 당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죠. 산헤드린이 주축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산헤드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뭐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막 회칠한 무덤이요, 막 이런 소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어떤 정당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은 모욕과 또 그들의 어떤 그 기득권이 위협을 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 유대 민족으로서는 그들에게 누군가를 이렇게 취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제한적으로는 있었지만, 그러나 중대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하냐면, 그 유대 땅을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부임한 그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직접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그 총독으로 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오는데, 이제 그 죄목은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을 걸고, 또 하나는 이제 로마의 공권력에 대항했다, 이제 이런 죄목들을 이제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자가 우리가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 성전을 막 파괴하려고 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예수님이 실제로 뭐 해머를 가지고 가서 뭐 성전을 때려부시고 이런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몸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이었잖아요. 또, 이 로마에 대적하도록 예수님이 막 백성들을 선동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트집 잡아서 가이사에게 공세내는 것을 예수라는 자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죄목들을 걸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이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심문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몇 개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것이야말로 이제 단도직입적인 이 질문입니다. 자기의 어떤 자기에게 정말로 위협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로마를 대적해서 폭동을 일으킬 그러한 의도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빌라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문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왕인 것은 발견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무리들을 조직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궁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왕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지금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세우려는 왕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 왕국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영적인 왕국인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이 빌라도가 이제 안심했을 것입니다. 이제 취조가 계속되면서 예수님과 대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이제 3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이 진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빌라도가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두 번째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것이 정말로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서 질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이 말을 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관해서 정말로 어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기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리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 참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빌라도는 사실 그 진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진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알듯이 이 예수님 자신이 지금 진리이신 분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구절을 대학들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걸어놨습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 대학들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제 대학에다가 이렇게 이걸 걸어놔요.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문장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문장이 마치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무지를 깨우치면 그러면은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이 1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가로 열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가로 닫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 진리가 충만했다.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이신 분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거하시는데 그분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기에서 우리 영어 표현을 보면은 I am the way 이렇게 정관사 the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고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 진리 중에 한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자신이 지금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런 사건이 있은 지 근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진리 자체이신 그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지금 진리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거기에서 정말 무릎 꿇고 정말 그분께 그분 무릎 아래에서 진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실제로는 그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영원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심문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빌라도의 일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아까 그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그 바로 다음에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심에 반하는 그러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그러한 시도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나서는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나이다. 예, 아까 로마 전체에 로마의 총독이 누구라 그랬냐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우리 개역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가 지금 로마 전체의 지금 황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지금 유대로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예수라는 이 폭동을 일으키려는 이 자를 당신이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에게 반역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신이 이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워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폭동이 나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지금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폭동이 난다. 그럼 이 사람은 당장 잘리는 것입니다.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폭동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전역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외국, 그러니까 외국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상당히 많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세 차례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점쯤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주사역지가 갈릴리였는데, 그 갈릴리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자신들에게 참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돌아가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도 지금 평소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가 사람들로 바글바글바글 하면서 언제든지 그냥 툭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일반 백성들을 돈으로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반 역사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사주하고, 그래 폭동을 여차하면 폭동을 일으킬 그러한 태세가 돼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만약에 보유한 병력이 충분했으면은 사실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었을 거예요. 로마에서 그 파견된 그 군대가 대단히 많았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염려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파견된 그 군사의 수가 대단히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은 군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폭동을 진압할 여력은 없고, 그러나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꼼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꼼수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재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왜 헤롯이냐? 듣고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통치하는 지금 총독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대 지역과는 지금 지역 자체, 관할 지역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잘 됐다 하고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 쪽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의도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헤롯이 있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도착했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셨어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 앞에서 특별한 기적을, 마술사처럼 기적을 행해 주기를 바랬는데, 기적은 고사하고 아무런 말씀조차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꼼수가, 빌라도의 첫 번째 꼼수가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으니 그들은 전에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데 일조하는 과정에서 원수였던 두 사람이 이제 친구가 되는, 좋은 일에 친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저주받을 일에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빌라도의 두 번째 이제 방편은 뭐였냐면 명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 명절이 되면은 백성들이 그 원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죄수를 사면해 주는 그러한 이제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 취임할 때라든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뭐 광복절 특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특사 이렇게 이제 사면하지 않습니까? 죄수들을 사면하지 않습니까? 유대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제 그 특사로 놓아주면 어떻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이제 바라바라는 그 강도와 예수님 이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냐 했더니, 대단히 의외로, 백성들이 이 흉악한 강도였던 이 바라바 대신에,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에, 사면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의도가 실패했죠. 그래서 이 모든 시도가 이제 무산이 되니까 민심의 요구대로 이제 들어주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줬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빌라도가 나는 이 일에 더 이상 죄가 없다. 이건 내 의도가 아니다. 이건 너희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은 해주지만 그러나 이게 내 의도는 아니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의미로서 대야에다 물을 떠오라고 해서 자기의 손을 씻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러한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불법이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것 자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였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빌라도가 그런 것에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에 대한 빌라도의 항복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이제 떼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참 좋아하죠? 떼법. 이 사법 위에 헌법 있고 헌법 위에 떼법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법을 참 무시합니다. 그래서 떼쓰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적법한 로마의 그법 절차에 의해 사법 절차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형이 언도된 것이 아니라 이 떼법에 의해서 지금 인민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식으로 인민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이나 또이 공산주의의 속성이나 이게 다 마귀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처형이 불법이었던 것은 또한 가지 뭐냐면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을 때 사형을 언도했다 하더라도 사형이 언도된 바로 그날에 사형을 집행할 없게 돼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어떤 재판이 잘못되었을 그 가능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루 사이에 누군가가 이 죄인을 위해서 변호해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날 즉시로 사형시키지를 못하게 그렇게 유대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일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은 여러모로 불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이 과정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아내의 충고도 무시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제 재판석에 앉았을 때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언급했던 그 빌라도 보고서 뭐 이런 이제 문서에 보면은 이 빌라도의 아내였던 이 사람이 아마 그 이제 미래를 좀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뭐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뭐 확인할 수는 없는 사실인데 어쨌든 이 여자가 지금 대단히 이제 이 어떤 불안함을 느끼면서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무시하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는 그런 판결을 결국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지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말씀 전한 걸 이렇게 이제 보면은 대부분 한 1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소위 교인들에게 이제 친숙한 것 중에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가짜입니다. 사도들이 열두 사도가 한 줄씩 썼다는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사람이 그거 쓰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다음 사람이 그걸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도신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가짜예요. 물론 그 내용 중에는 뭐 성경적인 내용도 다 섞여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사도신경이 어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잣대가 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상황이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도신경 고백 안 하면 그럼 이단이다. 이건 뭐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 교회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제 이 해석, 이것의 이제 한국말 해석이 이제 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어로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이제 고난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뭐 이렇게 번역했건 저렇게 번역했건 상관없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냐. 실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냐. 물론 유대인이 죽인 거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사건 직후에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이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너희가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36절도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유대인이 죽였다고 말씀하죠. 3장 13절서부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도 이것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고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으니 그때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으나 너희가 거룩한 분, 곧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체가 유대인이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네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네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은 더 큰 죄가 있다. 그들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큰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금 그렇다면은 빌라도에겐 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상대적으로 유대인이 더 큰 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빌라도에게도 죄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죄의 경중을 따질 때 분명히 그 유대인들에게 더 큰 죄가 있는 것이 맞지만 빌라도에게도 분명한 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믿음을 정치적 계산으로 타협하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재판정에 끌려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법상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피상적인 질문을 하고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대한 참 진실한 진지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이 순간에 정말 진리 자체이시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사실은 빌라도가 무릎을 꿇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재판석의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자기의 그 직책을 잃었겠죠. 그건 뭐 100% 확실하죠. 그 직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보다는 카이사르의 친구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 이제 크고 흰 왕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불못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고 카이사르의 친구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빌라도를 이제 부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중에서도 혹시라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그 알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늘 그렇게 하는 이 빌라도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실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빌라도처럼 또 우리 모습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기 직전까지 제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제가 이제 사람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주위의 환경에 내가 못 이겨서 그렇게 굴복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진리를 알면서도 내가 진리대로 행치 않고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일인 것인가 이 빌라도의 이러한 예를 보면서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고 또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